안녕하세요. 수요일이라서 의료 상담 방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토막글에 세 분이 남겨주셨고, 이현경님은 조금 전에 채팅창에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아, 예, 가운이요? 아, 가운은 뭐, 의료상담방송이라고 입고, 뭐, 아니라고 안 입고 그러진 않는데, 뭐, 아주 덥질 않아서. 아, 수지가 무서운가요? 네. 가라고 그러죠, 뭐. 자, 현재 로그인 해주신 분저 포함 여섯 분이시네요. 출석 부릅니다. 출석 부르면 이게 교실처럼 이렇게 손 이렇게 번뜩 들고 대답 예 하면 좋겠는데 보이질 않으니 이거 뭐 일단 뭐 제가 부르면 그뭐 거기 계신 곳에서 손 들고 예 하시면 됩니다. 자, 박군 마누라님, 네, 리베크롬님, 김지선님, 김지은별님, 땅콩선무님,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TARN64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죠. 한계님. 자, 잘 출석들 하셨죠? 오늘은 올라오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내용들이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네요. 소리 적당한 크기로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화면도 잘 보이시죠? 오늘 점심은 김밥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드셨나 모르겠네요. 김밥을 밥을 숟가락에다 떠가지고 이렇게 툭 찍어서, 왜 아시죠? 그 숟가락이 어딨나? 이건 홍삼 때 저기 주신 거에 들어있는 숟가락인데요. 밥을 떠서, 밥을 뜬 채로 김에다가 이렇게 뚝 대서 김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이런 방법으로 먹는 걸 보여줬더니 직원들이 굉장히 희한하게 먹는다는 식으로 눈을 땡그랗게 해가지고 보더라고요. 뭐 처음 봤냐 그랬더니 뭐 처음 본건 아닌데 그렇게 먹으면 혼난다나요? 집에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꽉꽉 눌러서 또 먹은 방법도 보여주고, 그래서 대충 보니까 김밥을 먹는 방법만도 한 대여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탄육사님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탄육사님, 감사드리고요. 김밥을 먹는 방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치료하는 방법, 또는, 의료에 있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의과대학은 우리나라는 6년제라서 2년이 예과를 다니고 본과라고 해서 4년을 다녀요. 그래서 총 6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 4년 다니고 의과대학은 없고 대학원만 있으니까 4년의 대학원을 다녀서 8년을 다니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6년씩 다니는 시기예요. 뭐 의과대학 그 치료기간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산부인과는 참, 치료할 게 없어요, 치료할 게. 특히 임신 출산은 뭐 병이 있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부인과는 결국 결정하는 것이 언제 낳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 과정에 맡길 것이냐, 의료적 개입을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뭐 근육관 복무는 근데 그거는 뭐 교육 과정이 아니고, 그냥 군 복무 대신에 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수련 과정이라고 할순 없죠. 그리고 군대 다른 직장 다른 대학 나온 분들도 다 가는 거니까 의사만 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일반 이제 병사들은 장교나 병사들은 24개월이에요. 근데 의사는 36개월을 갔다 와야 돼서 좀 그게 좀 불리한 점은 있죠. 36개월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36개월이어야 되는데 뭐 훈련 기간이 또 이게 4개월, 3개월인가가 있어요. 12주. 유격 훈련을 12주 받거든요. 장교 훈련을. 장교잖아요, 근육관들은. 보통 소위나 대위, 중위나 대위. 그래서 장교 유격 훈련은 좀 길어요. 12주. 그래서 12주면 석 달이죠. 그래서 석 달에다가 36개월. 그래서 좀 많이 받죠. 일반 사병들의 거의 두배 가까이. 근데 그건 어쨌든 수련 기간은 아니에요. 여하튼 산부인과는 치료를 할게뭐 부인과야 이것저것 치료를 하는데, 산과는 그냥 가만히 둘 것이냐, 제왕절개나 이도분만을 할 거냐, 아니면 한다면 언제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치료하고는 달라요. 보통 치료는 뭐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과랑 외과, 저희 아버님도 잘 모르시던데, 내과는 안에 내부 질환 보는 거고, 외과는 바깥에, 몸 바깥에 있는 뭐 피부라든가 다 팔다리라든가 이렇게 외부 질환을 보는 게 외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중에 항상 의료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땅콩 산모님, 한번 답좀 아시면 좀답좀 여기다 올려주세요. 내과는 내부 질환을 보는 거고, 외과는 외부 질환을 보는 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땅콩 산모님이 참 휴대폰 바꿔서 화면이 안 보이신다 그러네요. 그럼 제일 위에 계시는 박군 마누라님께서 한번 답해 보시도록 하죠. 박군 마누라님? 엑스. 맞아요. 안에 있다고 내과고 바깥에 있다고 외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 들어오면서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내과는 영어로 인터널 메디신이라고 해요. 메디칼. 뭐 내과의사도 그러고 피지션이라고 하는데, 메디신이라고 하는 거고, 인터널 메디신. 외과는 서저리. 그래서 원래는 내과는 내부 장기를 보는 게 아니니까, 내부 장기, 위, 뭐, 장, 이런 거 보면 내과고, 뭐, 팔다리 보면 외과가 아니에요. 외과도 저기 내부 장기 소화기 외과, 위 수술하고 그러는 거다 외과잖아요. 그러니까 내과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내과예요. 약물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칼을 들지 않으면 내과. 크게, 의료 분야는 내과와 외과로 크게 나눠져요.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물론 그 중간에 좀 애매한 과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가 약물로 치료할 것이냐, 칼을 대지 않는, 또는 칼이라든가 레이저 같은 수술, 잘라내는 치료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 내과와 외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외과인 거고, 수술하지 않고 약을 치료하면 내과인 거죠. 보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크게 내과와 외과로 갈라지고, 이제 그 내부에서 보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외과 내에서도 이제 보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과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뭐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비뇨기과, 뭐 이비인후과 등등이 이제 외과 파트인데, 자, 아까 박군만 누나님이 맞췄으니까 두 번째 질문은, 출산 안 하신 분들로 가야겠네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리베크롬님께 여쭤보죠. 같은 외과고 말을도 비슷한데, 성형외과하고 정형외과는 뭐가 다를까요? 산부인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예, 성형외과하고 정형외과는 뭐가 다를까요? 주관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한문을 갖다 쓰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한문을 갖다 쓰니까. 영어로는 사실 쉬운데. 성형외과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래요.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 플라스틱. 알잖아요. 플라스틱. 이 물건을 이렇게 성형, 조물, 뭐 이렇게 미술로 치면 조속과쯤 되나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거고요. 그런 걸 성형외과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미용 성형만 거의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원래 성형외과가 미용 성형은 한 부분일 뿐이고, 이 재건 성형, 뭐, 언청유 수술이라든가, 이런 재건 성형도 한 파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정형외과는 올소패딕. 그러니까 이게 형체, 몸의 그런 뼈하고 관련된 부분에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거예요. 뼈랑 관련돼서. 산부인과는 그러면 내과 쪽일까요? 외과 쪽일까요? 산부인과는? 자, 그세 번째 출산 안 하신 김준별님. 산부인과는 내과 쪽일까요? 외과 쪽일까요? 박근마 누라님이 맞히셨네요. 김유신님, 예, 내과적인 치료도 하긴 하는데 산부인과는 외과 파트로 들어가요. 산부인과는 외과. 자, 그렇습니다. 이제 과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셨죠? 뭐눈 보면 안과가 되는 거고 안과도 외과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과고 내과는 뭐 소아과, 이비인후과 아니 피부과 뭐 또는 그리고 원래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내과 파트죠. 나머지는 거의 다 외과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과에 대해서는 뭐다 아시는 것들이죠. 사실은 다 아시는 것들인데 제가 그냥 시간도 남을 것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탄64님께서 질문해주신 배가 뭉치는데 이것이 문제는 아닌지, 뭐 기분 나쁘다, 괜찮은 건가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연경님도 채팅창에다 글 남기고 사라지셨는데 조산이 되면은 난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배뭉침 현상은 정상적인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출산을 대비해서 미리 자궁에 이렇게 연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끔씩 뭉치는 게 있어요. 보통 한 5, 6개월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말기까지 계속 있고, 막달에 이제 좀 심해지죠. 문제는 이 배뭉침이 조산통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진통 초기에, 조산통 초기에 단계에도, 조산통도 결국 배뭉침이니까요. 저기 휴대폰은 한 30초 정도 늦게 나와요. 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뭐 저희 홈페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방식이 PC하고 달라가지고 오래 걸려요. PC는 한 1초 정도 딜레이 있는데, 1초나 2초. 휴대폰은 한 30초나 길면 40초까지도 늦어지고 그래요. 조산통하고 배뭉침하고, 조산통은 쉽게 얘기하면 강한 배뭉침인 거죠, 주기적인. 그래서 조산통이 아닌 배뭉침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죠. 조산통에 대해서는 먼저 의료 상담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뭐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산통은 위험 신호들이에요. 조산통은 위험 신호.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산통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병원 진료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뭐 골반 압박감, 뭐 둔한 요통, 뭐 빠지는 느낌 등뭐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 있는 거는 양수가 파수되면은 조산통이 자연적으로 오니까 양수 파수가 있거나 또는 이슬이 동반됐는지 보라는 건데,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세 번째, 규칙적이냐 그리고 강도가 세지느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배뭉침은 보통 규칙적이질 않아요. 불규칙하게 있어요. 간격을 잴 수가 없어요. 조산통 또는 진통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나타나요. 조산통은 규칙적인 간격의 수축이나 통증이 조산, 그러니까 37주 전에 온 거고, 37주 이후에 온건 진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산통이든 진통이든 이 산통은 규칙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강도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뭉치거나 또는 아픈 통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자세를 바꾼다거나 또는 물을 마신다거나 등등의 어떤 행위로, 또는 뭐 타이레놀 같은 진통 소염제를 먹는다거나 이런 어떤 행위로 증상이 가라앉는다면 조산통이나 진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산통이나 진통은 이 어떤 자세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가라앉질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단순한 생리적인 배뭉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배뭉침 자체는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해서 아기한테 위험하거나 해로운 건 아니에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좀 예민한 분들은 좀 심하게 느끼니까 좀 그것 때문에 한밤중에 병원에 달려오시는 분도 있죠. 이영령님께서 질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서 함께 설명드리는데, 조산이 되는 분들이 난산이 될수 있느냐는 거는, 가만있어 보자. 여기 질문을 대답 안 하신 분이 아까 김진별님은 물어봤고, 탄64님 질문하셨는데, 자, 조산통이 있는 분들은, 조산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난산이 안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문제입니다. 조산통이 있어가지고 고생했던 분들은, 또는 조산통 때문에 약을 썼던 분들은 난산은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답은 맞는 말이라면 O, 틀린 말이라면 X. 이거 앞으로 이렇게 문제 내고서 맞히면 뭐 포인트도 주고 그래야겠어요. 그러면 좀더 열심히 맞추실라나? 예, 박구만 누라님은 오라고 답해주셨네. 제일 열심히 주시네요. 네. 박구만 누라님 열심히 답해주시니까 포인트 10점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10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틀렸어요, 답은. 열심히 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뭐든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나 모르겠는데, 잘 하셨겠죠? 다들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방향을 틀리게 열심히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죠. 방향을 틀리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 답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중요한 자세예요. 배움의 자세. 틀렸어요, 답은. 답은 틀렸는데, 박건만으로는 답은 틀렸는데, 열심히 하는 자세 때문에 포인트 10점 있다가 방송 끝나는 대로 드릴 거고요. 조산통이 있거나 조산통으로 뭐 치료받거나 이런 분들은 난산이 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에요. 난산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산통은 뭐라 그랬죠? 그냥 37주 전에 진통이 오는 게 조산통이에요. 난산에 대해서 한번 강의했죠. 난산은 순산 안 되고 힘들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크다거나 어떤 예정이를 조산통이 왔는데 막상 예정이를 많이 지났다거나 양수가 터지거나 골반이 좁다거나 해서 난산이 될수 있지, 얼마든지 조산통이 있든 없든. 보통은 조산통이 있는 분들이 또 진통이 잘안 와요. 이게 조절이 되면 참 이상하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산통이 온 분들이 어떻게 잘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이정일까지 가까이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막상 진통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니까 진통이 와야 되는 시기를 많이 땡겨서 그 진통 과정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여하튼 왜 조산이 오는지는 정확히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조산통이 왔다고 난산이 안 되는지는 않는다는 점. 이현경님 이해 가셨죠?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되었을 거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리베크롬님께서 질문해주신 부종에 대한 것과 유도부만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 유도부만은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잠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기가 크다고 무조건 난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난산이 되느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의 의지력과 체력이라고 제가 그래도 썼죠. 난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산모의 체력과 의지력, 그것이고요. 아기 크기나 골반의 크기 이런 것들은 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의료진의 철학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난산은 본인의 의지력과 체력에 달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부종은 그 임신 중에 부종은 그 아기에게 변해야 되는 혈액량도 있고 많은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체액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심장 질환에 있는 분들이 임신 중에 상당히 악화가 돼요, 증상이. 체액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늘어난 체액량이 이제 빨리빨리 순환이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양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날라야 될 짐이 많은데 술에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자꾸 짐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짐이 쌓이다 보니까 이 말단 기관에, 그러니까 주로 얼굴은 잘안 붙지만 손, 발, 다리 이런 말단 부분에 이제 이렇게 체액이 저류하게 돼서 고여서 쉽게 얘기하면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빨랫감이 잔뜩 쌓였는데 세탁기는 조그맣다, 그런 꼴이죠, 말하자면. 세탁물이 자꾸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 세탁물이 부종인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이고 뭐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생리적인 거라 걱정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세탁물이 너무 많이 꽉 쌓여가지고 집안을 다 채웠다, 온 방바닥을 다 덮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부종은 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생리적인 붓기에 대해서는 뭐좀 어떻게 하면 좀 덜하게 할수 있나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종을 없앨 수 있나요? 저도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첫째,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지 않는다.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이 혈액순환이 그만큼 정체되기 때문에 붓기가 덜해지질 않아요. 둘째,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이제 붓게 되니까, 특히 발 입으니까 꽉 조이게 되면은 그 피부에 이렇게 해로워요. 그리고 발도 아프고. 셋째, 다리를 올린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얼굴이 잘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얼굴이 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얼굴은 이제 구조상 저류가 잘 되질 않아요. 물론 뭐 전날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뭐 얼굴이 붓는다고는 하더구만, 임신 중에는 얼굴이 잘 붙지는 않고, 얼굴까지 부을 정도면 상당히 부종이 심한 거예요. 뭔가 부종에 대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종은 조금 전에 얘기 들었다시피, 그러니까 붓기. 임신 중독증후군이라는 붓기가 제일 문제라고 그러겠죠. 산부인과적으로는. 내과적으로는. 내과적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아시겠죠? 아까 내과하고 외과에 대해서 구분 말씀드렸어요. 내과적으로는 심장질환, 간질환, 콩팥질환, 이세 가지 질환이 있을 때 붓기가 있어요. 이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붓기가 심할 때는 얼굴 같은데 흔히 안 붓는 부분들이 부을 때는 그런 내과적 질환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붓기가 있는데 뭐 그렇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옆으로 눕는다, 몸을 자주 움직인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꾸 몸을 움직여줘서 이렇게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액 저류가 잘안 생기기 때문에 붓기가 좋아져요. 조금 이제 요새 좀 달라진 것이 이제 붓기가 심한 분들은 물 많이 드시지 마시거나 짜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옆으로 눕는 거 옆으로 눕는 게 좋아요. 옆으로 눕고 똑바로 누워 있는 것보다는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니까 옆으로 눕는 거 하시면 돼요. 한 64님. 과거엔 소금 섭취를 좀 제한했어요. 붓기가 심하면 물도 많이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오히려 소금을 적당량 섭취해주고 물도 많이 먹어야 붓기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오히려 노폐물도 빠지고 붓기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보고들이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좀 짜게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일반적인 지침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간이 되어 있는 것이 붓기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싱겁게 드시려고 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붓기에 대해서는 병적인 붓기가 아닌지, 병적인 붓기,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병적인 붓기 뭐라 그랬죠? 자, 여기 새로 오신 분한테 질문하면 놀래가지고 다음에 안 오실지 모르니까, 린다 7504님은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질문하면은, 아이고, 엄마 뜨거라서 다음부터 출석 안 하실 테니까, 자, 이현경님은, 됐고, 아까도 아마 이미 하나 틀렸죠. 동민님 한번 맞춰보시죠, 뭐. 산부인과적으로 병적인 붓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은 뭘까요? 주관식.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방송을 잘 들었다면 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다섯 세겠습니다. 5, 4, 3, 2, 1. 예, 동민님이 지금 아마 방송을 못 들으시나 봐요. 김지선님, 당뇨병, 김유수님, 부종. 다, 틀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병 때 붓기가 생긴다고요. 예, 리베크롬님이 맞추신 대로 임신 중독증이에요. 자, 부종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런 질병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유도분만에 대한 거는, 그래서 너무 지금 주제가 커서 그냥 간단히, 유도분만에 대한 거는, 뭐, 진행 과정이나 성공 확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셨는데요. 유도분만이라는 거는 촉진제라고 하는 약을 써서 진통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없는데 분만을 유도하는 거죠. 사실은 유도분만이 아니라 진통 유도라고 해야죠. 정확한 말은 진통 유도. 분만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진통 유도. 유도분만 안다 안 되면 대부분 수술해야죠. 왜냐 아까 얘기했죠.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는 언제 출산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제왕절개할 거냐 수술 자기 자연분만을 시도할 거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분만을 하다가 안 되면은 자연분만 못했으니까 수술이죠. 분만 방법은 딱둘 뿐이죠. 수술 아니면 질식 분만 두 가지 분만 방법밖에 없어요. 분만은. 그러니까 질식 분만을 하려고 진통을 유도한 거예요. 유도 분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질식 분만을 하기 위해서 진통을 유도한 건데 진통이 이제 없는 경우에 문제가 빨리 출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양수, 파수, 뭐 과수가 임신, 거대아.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이제 난산이 초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때 이제 진통을 유도해서 질식분만을 하기 위해서 유도분만 하는데 그게 실패했다. 그럼 뭐 당연히 수술이죠.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학을 배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연적인 것보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자연적인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치료도 그렇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뭐 음식을 통해서든 운동을 통해서든 자연적인 것으로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것이 안될때할수 없이 의학적 도움,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경우, 아까 내과적 방법이라 그랬죠? 또는 수술적 도움, 제왕절개는 수술이에요. 수술적 도움을 받거나 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유도분만을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유도분만 이렇게 진통 유도를 해가지고 자연분만이 될지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폐에 보시는 이런 방법대로 몇 가지 점수를 매겨서 판단을 해요. 비숍 점수라고 하는 건데요. 외국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비숍 점수라고 해요. 이 점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건 3점까지 있어서 이 각각을 보고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은 유도분만을 해서 자연분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 점수는 0점부터 총합이 13점까지 있어요. 전부 다 나쁘면 쉽게 얘기하면은 자궁이 후골돼 있고 머리도 안 내려와 있으면서 자궁경부도 부드러워져 있는 것도 전혀 없다. 이럴 때 0점. 그리고 이 다섯 가지인가요? 둘레 다섯 가지 맞죠? 다섯 가지 모두가 다 점수가 좋으면 13점이 돼요. 어느 점수부터 총합이 어느 점수부터 유도분만을 해서 자연적인 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수가 있어요. 몇 점일까요? 자, 몇 점일까요? 0점부터 13점 사이 중에서 몇점 이상이면은 유도분만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저 진찰하면서 의사들이 이런 걸 일일이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뭐 차트에서 써가면서 하진 않아요. 그냥 경험으로 이제는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유도분만 해도 될 만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박구마누라님 6점, 리베크럼님 8점 적어주셨네요. 네, 리베크럼님 8점 정답이에요. 네, 8점. 보통 중간쯤 때려 맞추면 되게 맞잖아요. 그래서 6점이나 7점이 보통 맞는데 8점부터 성공률이 높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점수를 계산을 일일이 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표 중에서 자궁 경부가 얼마나 여기 숙화라고 돼 있죠. 숙화. 경도 내지 숙화. 이 경도하고 숙화 이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건데 부드러워져 있느냐, 얇아져 있느냐 이두 가지. 부드러워지고 얇아지고 벌어지고 이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출산은 자궁 경부의 변화는 부드러워지고 얇아지고 그다음에 벌어지고 이 과정 중에 뭐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출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부드러워지고 얇아지고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진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 따라서 유도분만을 할 만하다 아니면 어렵겠다 더 기다려 보는 게 낫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8점이라고 얘기 다 했는데 왜 자꾸 탄 64님 이현경님은 7점 자꾸 쓰시는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다니까요. 자, 유도분만의 성공은 이렇게 몇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고요. 부작용은 인위적으로 약을 투여해서 진통을 초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아기가 견뎌내기 힘들 정도의 과도 통증이. 자연적 진통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그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오는 통증이라 아기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진통이 오는 경우는 없죠. 보통 좀뭐 5분 간격 이하가 되었다가 3분, 이제 2분, 1분 이런 식으로 강도나 횟수가 상당히 스무스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오는데 유도분만은 약을 어떻게 세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개인차가 있어요. 약을 약하게 쓰는데도 과도한 진통이 와가지고 아기가 상당히 힘든 지경에 갑자기 빠져들어서 아기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산모도 위험해질 수 있겠죠. 과도한 진통 때문에. 그래서 유도분만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첫째, 아기가 위험해져서 태아 곤란증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뭐 사실은 유도분만이 원래 안고 있는 위험인데 왜냐면 유도분만을 할 만한 상황은 이미 자연분만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니까요.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촉진제를 써서 유도분만을 보통 하는데 뭐그약 말고 딴 것도 있지만 심장에 좀 부담이 되는 약이라서 심질환이 있는 분들은 쓸수 없다는 점. 뭐그 정도고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약은 아니에요. 그약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의사들은. 자, 유도분만에 대한 거는 홈페이지에 이상 임신에 보면은 보관함에 유도분만의 성공에 대한 예측이라고 하는 글이 있으니까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유도분만이나 조산에 대해서는 이상 임신 보관함. 보관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카테고리를 몇 가지 모아서 글을 묶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이상 임신 메뉴 보관함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은 김미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른쪽 머리가 좀 눌려 있다고요? 예, 그건 아기 머리는 워낙 뼈가 이렇게 물렁물렁하고요, 연골이 아직 완전히 다치질 않아서 상당히 이렇게 쉽게 쉽게 변해요. 뭐 흡입뿐만이나 또는 골반에 오래 걸려있었던 점 때문에도 변하고, 또 두혈증 같은 게 생겨서 그건 뼈가 아니라 이제 피부인데 피부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요. 한쪽 머리만 조금 눌렸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눕혀서 재우면은 보통은 균형이 맞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통수가 납작하잖아요, 대부분. 저도 상당히 납작한데, 저도 여기 보다시피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 뒤통수가 뒤통수가 저도 상당히 납작한데, 뒤통수 튀어나온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이 뒤통수 모양 이쁘게 하겠다고 엎드려서 재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재우는 자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 물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푹 한쪽 일부 부분만 이렇게 푹 꺼져 있으면은 골절인 경우도 있으니까 소아과 가서 검사해야죠. 엑스레이도 찍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기 머리는 이제 완전히 지금 단단해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 올려주신 분들 세 분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을 했고요.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뭐또 의료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음악 방송은 어떤 주제로 할지는 또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짱구백이라는 것도 있나요? 빨래판이라. 예. 머리가 이렇게 모양이 앞뒤로 이렇게 좀 짱구가 약간 되면 좋은데, 동양인은 머리가 앞뒤 짱구가 별로 없고요. 다 옆으로 좀 커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해부학적 구조상 인종이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2시간 이제 다 돼서 방송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출석, 끝내기 출석, 30분 강의하면서 끝내기 출석까지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참여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따로 뭐 해드릴 것도 없고 해서, 이름 한 번씩 불러드리는 거로 때우겠습니다. 사실, 아기 낳고 키우다 보면은, 이름 불릴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시겠지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래저래 뭐 이름을 많이 불릴 기회가 있는데, 집에서 아무래도 살림을 하다 보면은 뭐 누구 엄마라고 보통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특히 그 아이 이름을 붙여서 누구 엄마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이름이 불리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어떤 점에서는 좀뭐 존재감에 대한 상실이랄까 회의랄까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낀다고 하던데, 자, 그런 의미를 꼭 담아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분한분 소중히 생각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이름은 아니고 뭐 아이디지만 어쨌든 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이름 아니겠어요? 아이디라는 게 불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리스트를 보니까 제 이름이 어떻게 맨 위에 올라와 있네요. 이현경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이제 뺄게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냥 이름만 한 번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이현경님, 동민님, 박군 마누라님, 리베크롬님, 김지선님, 한계님, 김미수님, 김지은별님, 탄육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전 홍삼은 못 먹었고, 지금 이거는 커피예요. 홍삼은 이따 오후에 먹을 건데, 거의 다 먹어서 밑바닥이 보일락 말락합니다. 그러나 절대 또 사가지고 오지는 마세요. 한 병은 제가 뭐 그냥 눈치질끈 감고 먹었는데, 아니죠. 두 병이죠. 집에서도 지금 먹고 있으니까. 예, 더 가져오시면은 제가 안 먹습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이미 있는 걸로도 이미 충분히 마음 알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6일, 아니 17일 수요일 의료 상담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